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알레포의 7일간 휴전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안보리 피결에서는 11개 이사국이 찬성한 반면 베네수엘라는 반대표를 던졌고 앙골라는 기권했습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휴전이 시리아 반군들의 전력을 강화시키는 데 이용돼 왔고 민간인들의 고통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결의안을 발의한 뉴질랜드 측은 이번 표결로 러시아와 시리아는 군사적 승리를 원하며 실제로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곧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시리아 알레포 사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최근 지역 언론에 스카버러 섬으로 둘러싸인 삼각지 해역에 조업금지구역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 측에도 이를 통보했다며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158제곱킬로미터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은 루손섬에서 서쪽으로 198킬로미터 떨어진 스카버러 섬을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국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뒤 지난 8월부터 관계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양보호구역 문제로 또다시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 해양보호구역 선포에도 불구하고 스카버러 섬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이달 말 이란을 방문할 것이라고 이란 원자력청장이 말했습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원자력청장은 오늘 이란 관영 텔레비전에 아마누키아 IAEA 사무총장이 올해 안에 이란을 방문하는 것에 관심을 표명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살레히 원자력청장은 이란과 IAEA는 매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핵 합의를 파기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의회가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과 이란, 러시아 사이의 군사협력 관계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프간 상원의장은 어제 러시아와 이란이 탈레반과 협력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며 곧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존 니콜슨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이 지난 주말 탈레반이 러시아와 이란 관계를 강화해 영내 안정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뒤 이뤄지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탈레반에 무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관리들은 또 이란이 국경지대에서 탈레반 요원들을 숨겨주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올해 말까지 일본 정부의 오키나와 내 일부 영토를 반환할 계획이라고 애슈턴 가터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카터 장관은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의 한 고위 관리는 미국이 오키나와 북부 약 4천 헥타르 면적을 반환할 계획이라며 오는 21일과 22일 반환 기념 행사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에서 폭력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밀입국하려던 로힝야족이 탑승한 배가 전복돼 적어도 29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어부들과 생존자들은 사고 선박의 정원을 초과해 35명이 탑승한 것이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선박은 어제 미얀마 마웅도를 출발해 방글라데시 동남부 국경을 따라 흐르는 나프강을 항해하던 중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 국경 수비대는 최근 몇 주간 로힝야족을 실은 선박들을 되돌려 보내고 있지만 수많은 로힝야족들은 일부 비밀 입국 지점 등을 통해 방글라데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2월 6일 화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과 군사 방어적 조치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말했습니다.
Our goal, let me emphasize, is denuclearization.
미국의 전문가들은 내년에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2월 중에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연쇄 양자회담을 가질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먼바다에서 오후에 1.5 내지 3m로 차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대북 압박과 군사 방어적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미, 일, 3국 공조는 북한의 도발이 높아질수록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윤 특별대표는 미국 정부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goal, let me emphasize, is denuclearization.
윤 특별대표는 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미한동맹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압박과 군사방어적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의 대화 테이블 복귀와 비핵화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특별대표는 미국 정부가 지난 2005년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신뢰할 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재개하려는 신호를 반복해서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까지 북한의 반응은 진지한 대화가 준비돼 있다는 어떠한 신호도 감지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미국 정부는 압박을 포함한 대북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윤 특별 대표는 북한이 올해에만 24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두 번의 핵실험을 감행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8년간 통치하면서 9번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다는 겁니다.
This threat of course demands our immediate attention.
윤 특별 대표는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이 미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이 문제에 주목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각국의 제재가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수출품 90%가 중국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협조가 제재의 효과를 얻는 데 필수적이라고 윤 특별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협력해 조성하고 있는 국제적 압박 분위기는 북한 정권의 수입과 국제적 평판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 do believe these bilateral, trilateral defensive measures will only increase if the North Korean threat continues.
윤 특별 대표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군사 협정과 훈련 등이 최근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늘어난 만큼 세 나라의 양자적, 다자적 군사협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내년에 출범하는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 등을 제재하는 일명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부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는 자칫 미국과 중국 모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I don't think other countries are just going to stand by and have that happen. So I think we need to think it through.
5일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힐 전 차관부는 세컨더리 보이콧 활용에 앞서 미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역조치를 당하지 않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에 나설 수 있고 여기에 미국이 또다시 반응을 보이는 식의 치킨 게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대중 무역 규모가 작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 더욱 강한 정책을 펼치려다 자칫 미국 경제에 해를 입힐 수 있다면서 이는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남은 카드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to go after not just one company. And South Koreans and others have to think seriously.
빅터 차 석좌는 최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중국이 북한의 석탄 수입을 60% 줄이겠다고 한 건 좋은 소식이지만 반대로 이것이 중국에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점은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에서의 중국의 협조는 북한의 붕괴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 최대한 양보한 것인 만큼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조치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미국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회사를 제재해야 하고 한국 등 다른 나라도 이 같은 중국 기업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Targeted financial measures are U.S. law. So when people say we shouldn't impose third-party sanctions or we shouldn't impose sanctions at all,
금융 조치는 미국 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3국에 가해지는 법 집행에 회의적이지만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선 세컨더리 보이콧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내년 초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힐 전 차관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선 전략적 인내 정책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e idea of strategic patience is essentially to sort of wait out the situation because you've got nothing else to do.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해서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데에서 착안된 정책이었지만 북한이 핵무기 운반 프로그램을 빠르게 발전시킨 현 상황에선 새로운 대북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인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대북 정책에서 한국과 같은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미중 혹은 한중처럼 따로따로 중국을 상대할 게 아니라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함께 중국과의 협상에 나서는 등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포함한 한국 방위 입장을 확고히 하고 제재 프로그램과 다양한 미국 내 정부 부처를 활용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 발전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도 미국과 한국의 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first and perhaps most importantly would be affirming our support for alliances. Alliances are built on principles.
해외에서 미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동맹의 역할은 필수적이며 이 때문에 동맹이 단순히 사업적 관계처럼 유지돼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클린노 연구원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과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포함한 확장 억제를 거듭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개원연구원은 이전과 비교해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면서 새 행정부의 북한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Time is not on our side, although people still seem to think that it is on this North Korean issue.
북한의 핵 기술이 진전할수록 미국의 협상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현재 시간은 미국의 편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칼린 개건연구원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국 정부가 김 위원장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점을 북핵 문제 해결의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정권의 교체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과거에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서 정권 교체만이 북한의 계획을 불안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달 중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의 고위급 양자회담을 잇따라 개최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핵안보강력회의에 참석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 핵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외교부 선남국 부대변인은 6일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가 이달 중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각각 고위급 양자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12월 중 북핵, 북한 문제 등에 관한 고위급 양자회부를 연쇄적으로 추진 중이며 관련국들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구체사항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5일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핵안보 강요회의에 참석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의 연쇄 양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응 방안을 조율하고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책 협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와 미한일 독자제재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까지 안보리 결의 이행 방안 논의에 참여하게 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공조는 더욱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윤 장관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 이행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결의 자체가 강한 데다 안보리 제재와 미한일 3국의 독자제재를 더하면 북한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과 호주 등이 독자 제재에 참여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럽연합의 제재는 미국 못지않게 강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현 정부보다 어떤 면에선 더 강할 수 있다면서 미한 동맹은 차기 정부에서도 공고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시점에 즈음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현 오바마 정부는 물론 트럼프 당선인 측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미한 양국이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북한 입장에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최대 관심사일 것이라며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방향에 따라 행동을 달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바라보는 이제 카운터파트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지금 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다음 달 돼서 바뀌어 봐야 정책이 나오는 거니까 북한이 지금은 뭐 도발을 하지 해도 봐줄 사람이 없거든요. 트럼프 정부가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북한은 지금 최대 관심사죠.
한편 이번 IAEA 핵안보 강요회의 의장을 맡은 윤병세 장관은 개막 연설에서 북한이 지난 2009년 IAEA의 안전조치와 사찰을 거부한 뒤 북한 내 핵물질의 양과 관리 상태는 알려진 바가 없다며 국제사회가 핵물질 감소와 제거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북한만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북한이 테러 집단의 핵물질과 기술을 불법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IAEA가 올해 총회에서 북한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 결의안 채택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선남국 부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이 핵 비확산뿐만 아니라 핵안보 측면에서도 한반도와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미 간 직접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들어 이 같은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건 북한 제재에 나선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아울러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안보리 결의 채택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선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IAEA 핵안보 강요회의는 오는 9일까지 진행되며 이 자리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장관급 인사 60여 명은 강요급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북한이 올해에만 두 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상황에서 북핵 대응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르보 사무총장은 북한이 국제 비확산 체제에 정면 도전하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규약 서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에 앞서 현지 시간 4일에는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북핵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한국군의 내부 전용 사이버망이 사이버사령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세력에게 뚫렸습니다. 이에 따라 유출된 비밀의 중요도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6일 군 인터넷 백신 체계에 해킹 사고를 조사하던 중 국방망의 일부 컴퓨터도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것이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 군사 비밀을 포함한 일부 군사 자료가 유출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한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백신 서버가 해킹당했다고 주장했는데 군 당국은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부망까지 뚫린 사실이 파악되었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6일 정례 기사 설명회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국방사이버 합동조사팀을 구성해서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 군사비밀을 포함한 일부 군사 자료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북한의 수행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군당국은 그동안 내부 국방망은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어 안전하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한 부대의 백신 중개 서버에 인터넷망과 내부망이 함께 연결되면서 내부망까지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부대는 2년 전에 창설됐으며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두 개의 랜카드를 서버에 함께 연결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해킹과 관련해 한국군 내부 전용 사이버망을 해킹한 식별자 주소, IP 주소가 북한 해커들이 많이 활동하는 중국 선양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킹에 활용된 악성 코드도 북한이 그동안 사용해왔던 것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를 근거로 이번 군 내부망 해킹 사건이 북한 소행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부터 악성코드에 접속 기록이 남아있고 그 뒤 9월 23일 악성코드가 백신 중개 서버를 통해 대량 유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군 당국은 유출된 군사기밀의 규모에 대해서는 한국군의 대응 능력이 노출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받은 비밀은 이번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해킹 사건과 관련해 한국군 관계자는 앞으로 인터넷망과 내부망을 섞어서 사용하는 행위를 발견할 수 있는 방지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사이버 안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 대책반을 구성해 내외부망의 연결 접점 관리를 개선하는 방안과 백신 체계 보강 그리고 교체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최근 미국의 독자 제재에 포함된 북한 고려 항공과 어떤 거래도 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는 사실상 고려 항공 탑승이 금지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고려 항공 제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The consequences of this designation include a prohibition against U.S. persons engaging in transactions or dealing with air
cargo.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5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려 항공 제재는 미국 영주권자와 기업 등을 포함한 미국인들이 고려 항공과의 매매나 거래 관계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내 또는 미국 영역 내로 들어오거나 미국인들이 소유 통제하는 고려항공 자산과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동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지난 2일 대통령 행정명령 133825와 13725에 근거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 16곳과 개인 7명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처음으로 고려항공을 포함시켰습니다. 국무부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 국적기 고려항공이 유엔이 금지한 무기와 관련 부품을 수송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고려항공이 세계 각지에 대표 사무실을 두고 있는 건 이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습니다.
Air Koryo is North Korea's state-sponsored airline and has facilitated shipments of UN prohibited arms and related material.
국무부가 고려항공과의 매매나 거래 금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당장 미국인들이 고려항공 탑승권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 우리투어스는 재무부 대북 추가 제재 명단이 발표된 지난 2일 고려항공을 이용한 미국인들의 일반 여행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글을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 등에 광범위한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여행과 여행 관련 일상적 거래는 예외로 둔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투어스는 따라서 미국인들은 여전히 고려항공 탑승권을 예약할 수 있으며 미국 내 여행사들이 항공권을 팔고 여행객들의 고려항공 탑승을 주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5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같은 논리를 일축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여행 금지는 미 의회의 권한이고 국제비상경제권법은 특정 국가에 대한 여행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있는 만큼 미국인들이 여전히 북한을 방문할 수 있지만 미 재무부의 추가 제재로 여행객들이 고려항공과 거래하거나 해당 항공기를 탑승하진 못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고려항공을 무기 확산과 밀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여행 금지 개념과는 다르며 관광객들은 앞으로 북한 여행 시 고려항공이 아닌 제3국 항공기를 이용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에서 선전화 사업을 하고 있는 오라스콤이 북한 내 자회사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 중단되는 자회사는 금융기관 오라뱅크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라스콤 텔레콤 미디어 테크놀로지 홀딩스는 3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북한에 설립한 자회사 오라뱅크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라스콤은 북한에서 손전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라뱅크는 지난 2011년 3월 오라스콤과 북한 조선외환은행이 합작한 기관입니다. 성명은 오라뱅크 이사회가 지난 11월 28일 이같이 결정했다며 오라뱅크의 현금과 자산은 오라스콤이 지정한 주체에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오라뱅크를 폐쇄하는 이유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날로 까다로워지는 미 해외자산통제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오라뱅크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려링크를 통한 북한 내 손전화 사업은 미국 재무부의 대북 금융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라스콤은 오라뱅크 폐쇄 외에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의 사임도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이날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사위리스 회장이 2017년 1월 1일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난다면서 후임으로는 타메르 엘마흐디 부회장을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위리스 회장의 사임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라스콤은 지난 2008년 총 4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북한에서 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오라스콤의 북한 내 손전화 사업은 초기에 승승장구했지만 곧 북한 안에서 경쟁업체가 등장하고 회사 수익을 외부로 반출하지 못하면서 오라스콤 측은 고려링크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라스콤은 지난해 고려링크를 계열사에서 협력사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오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전후해 북한 인권에 관한 다양한 행사가 미국 워싱턴과 뉴욕에서 열립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주도하는 평양 수뇌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처벌과 탈북민 보호에 관한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We need to stop this and I believe we can. We, you and I can draw the line.
유엔이 오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홍보 동영상을 듣고 계십니다. 세계 인권의 날은 1948년 유엔 총회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세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한 것을 기념해 제정됐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이 동영상에서 아직도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과 압제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인권 유린을 모두 함께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세계 인권의 날의 정신을 기리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행사들이 이곳 워싱턴과 뉴욕에서 열립니다. 오는 6일엔 워싱턴 공공도서관에서 탈북난민 미국 정착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북한 인권단체인 노체인이 주최하는 이 행사엔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미국에 처음으로 입국한 탈북 여성 등 총 4명의 탈북 난민들이 참석합니다. 이 단체의 헨리송 미주국장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탈북민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2006년 첫 탈북 난민을 수용한 뒤 지난달 현재 209명이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같은 날엔 재미 탈북민 연대가 별도로 워싱턴의 조지타운 대학 근처 카페에서 중국 내 탈북민 구출을 돕기 위한 모금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다음 날인 7일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윌슨센터와 미국 내 차세대 한인 지도자단체인 넷칼이 공동으로 북한에 관해 글쓰기란 제목의 토론회를 엽니다. 북한인들의 일반적인 삶과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바른 정보 입수 방안 등을 다룰 이 행사엔 14호 개천관리소에서의 탈출 저자인 블레인 하든과 나는 어떻게 북한인이 됐나의 저자인 크리스 루시 등이 참석합니다. 8일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다루는 국제 모의재판이 워싱턴의 존스 호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에서 열립니다. 이 모의재판은 세계변호사협회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프리덤하우스, 북한자유연합 등 12개 단체가 공동으로 하루 종일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로 치러집니다. 수잔 소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VOA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했기 때문에 실제로 모의 재판을 통해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근거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it's a mock trial to go through the process of what's going to happen when we're able to hold accountable the people in North.
이 재판은 루완다 국제 형사 재판소 재판관 출신인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 최고 대표와 마크 하먼 전 크메르 루즈 전범 재판관, 토마스 비켄다 전 국제 사법 재판관이 주재해 실제 재판과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증인으론 북한 요덕관리소 출신 강철환 씨와 회령관리소 경비원 출신인 안명철 씨, 북한 강제수용소를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다음 날인 9일엔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주최로 뉴욕에서 탈북민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헤어졌지만 잊혀지지 않은 가족에 대한 북한 압제 정책에 가슴 아픈 충격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엔 한국과 미국의 여러 탈북민들이 참석해 유엔 회원국 대표들에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선 12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인권 네트워크 주최로 북한 인권 관련 음악회와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행사엔 최근 북한의 숨겨진 혁명이란 책을 펴낸 백지은 전 하버드대 벨포 센터 연구원과 인권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북한의 폐쇄 문화와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이곳 워싱턴에선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미국의 대북 정책, 인권과 안보 연계란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보도자료에서 과거와 달리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의 연관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두 사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뤄 북한을 압박해서 실질적인 개선을 찾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토론회엔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조나단 폴락, 리처드 부시 등 이 단체 선임연구원들이 참석합니다. 13일엔 뉴욕의 민간단체에서 북한의 정보혁명이란 주제로 백지은 전 연구원의 강연회가 이어집니다. 이어 16일엔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북인권정책이란 주제로 국제토론회가 열립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행사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과 라종일 전 영국 주재 한국대사, 로버트 킹 특사 등이 참석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 제재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러시아 요리사 출신 탈북 남성 데이비드 김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러시아에서 한국 가요를 들었다는 이유로 북송될 뻔했던 데이비드 김씨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양에서 나고 자란 탈북 남성 데이비드 김 씨. 상업대학에서 요리를 공부한 김 씨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 모스크바로 갔고 그곳에서의 경험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새로운 세계, 모스크바에서의 유학 경험은 북한을 바라보는 김 씨의 시각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간 김 씨는 러시아에서 배운 것을 가르쳐야 했지만 마음을 잡지 못했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갈 길을 찾았는데요. 러시아의 섬 사할린주로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돈을 벌며 마음 편히 몸 편히 일했습니다. 호기심에 들어본 남한의 대중가요 테이프가 김 씨의 숙소에서 발각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놈이 갑자기 내 방에 들어와 있는 거야. 저녁에 입고 나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저 침대 밑에 뭐야 그러더라고. 침대 밑에 그 감자 매트리스 밑에 깔아놨댔으니까 그 주현미, 현철, 뭐 소름도 이런 노래들이 좀 이렇게.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두드러하고 나보고 심심한데 두드러하고 이게. 졌는데 안 뒀다. 안 뒀고 돌려주려고 했는데 지금 못 돌려주겠다. 거기서 놔뒀다. 가자 그러더라고요. 내일 자기하고 같이 유진호 사일리스코 올라가지요. 본부 쪽으로 올라갔다가 같이 가지요. 북한으로.
북송될 날을 기다리던 김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범이 돼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올 곳이 왔구나 하고. 말도 못하죠. 뭐, 완전 정치범이죠 그거는. 내가 이거 무슨 낮잠으로 들어가면 이거 내가 북한에. 나이가 어릴 때죠. 내가 그럴 때 순간적으로 취자 생각나더라고요.
김 씨가 일했던 식당이 현지 한인들과 러시아인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고 러시아 말이 가능했던 김 씨는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거기 러시아인 그 급하더라도 좀 얘기했죠. 도와주는 사람들 이렇게 같이 이제 나 도망가겠다. 그러니까 아 그래도 괜찮겠냐. 도망가겠다.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다. 도와는 줄 수 있는데 잘 생각해봐라. 그러더라고. 뭐 가족도 있고 북한 대충 알거든요.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사니까.
김 씨는 현지인들도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도망치다 잡히든 북송돼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든 목숨을 내놓기는 마찬가지라고 여겼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왜냐하면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내가 도망갔고 나갈까 봐 짐부터 내 없어지면 짐부터 뜯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 거기서. 왜? 그러면 애들이 아 이거 나갔다가 뭐 마피아들도 많으니까 러시아에 마피아한테 어디 맞아 죽었다는 거 행방불명됐구나 착각하라는 생각에 내가 그린 거예요.
짐을 아예 안 싸신 거예요?
아예 안 쌌죠. 그리고 나와서 도망가는 것도 그랬나면
김 씨는 일단 자신의 도주 계획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숙소의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치고 나서 당시 자신을 돕던 어린 청년과 함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잡부로 일하던 이 소년은 김 씨를 형이라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절대 나는 혼자 안 내보내죠, 이 보현이. 그럼 내가 도망갈 낌새가 아닌 걸로 알았죠, 걔가. 내가 또 낌새하고 나갔는데 형 하나 갖고 나 하나 가질래 그러더라고요. 월급 탄 거로 카메라 북한에 카메라가 귀하니까 그 당시에. 늦거나 사라 그러니까. 아, 형 안 사면 안 사길래 그러더라고요. 아 자기가 그동안 너무 도움받아서 미안해서 그런다고 뭐 해줄 게 없다고 자기가 사지 마 하고서리 가자 저기 하고서리 그 러시아 교포 집에 갔어요.
두 사람은 숙소가 아닌 다른 곳을 찾아갔습니다. 김 씨의 도주를 돕겠다고 말했던 러시아 한인이 사는 집.
가가지고 거기서 술 탁 먹었어요. 해가지고 먹고 야 넌 들어가라. 난 내일 들어갈 때 아침에. 그래서 걔는 들어보냈어요. 그게 마지막 작별 인사죠 걔하고.
김 씨는 술에 취해 소년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속으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김 씨는 소년이 숙소로 돌아가면 보위부원에게 자신의 행방에 대해 추궁당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바로 불었으면은 나 잡혔지 나는. 안 부른 거예요 애가. 나 어디 있다고. 같이 술 먹는 장소 알잖아요. 거기 애가 그걸 안 내준 거니까.
시간 계산을 해봤을 때 소년이 바로 고자질했다면 김 씨는 수시간 내로 잡혔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얘기지만 김 씨가 도망치고 난 다음 날 보위부가 김 씨가 숨었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소년이 그간 마음의 빚을 그렇게 갚았던 걸까요? 하지만 김 씨가 숨었던 러시아 한인의 집은 봉변을 당했습니다.
들어간 그 다음 날 그 집에 들이닥친 거예요. 얘들 다 그 부부가 출근하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와서 그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털어가고 다 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있나 찾으려고 왔다가 없으니까 다 물건까지 다 훔쳐갖고 도망간 거예요. 아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내가.
소년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러시아 한인들에 대한 미안함을 뒤로하고 김 씨는 계속 도주를 해야 했습니다. 다시 소개를 받아간 현지 러시아인이 사는 곳에서 잠시 머물렀던 김 씨.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한 곳에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불안해요. 그래서 발짝 소리만 탁탁탁탁 복도에서 나도 불안하고 창문 내다봐서 아세안이 지나가도 불안하고 경찰차 소리만 들어도 막 나 잡아오르는 막 나 잡아오르는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태어나 처음 도망자 신세가 된 김 씨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다녔습니다. 그러는 동안 자신이 지명 수배자가 된 사실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부두가하고 고개하고 비행장에 내 사진이 붙었대요. 내가 그때 무슨 사톤 뭐 몇십만 루블린가 훔쳐입고 도망갔다고. 완전 사기죠.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남한 노래 듣다가 도망갔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 웃죠 러시아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돈 입고 도망간 놈이라고 붙여놨대요.
상황이 이런 만큼 김 씨는 도주를 중단하고 한동안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꿈 같았던 신세계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신적 압박감은 말할 것도 없고 생전 처음 굶주림을 경험했습니다. 수배자가 됐지만 한 곳에 오래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또다시 길거리를 헤맸는데요.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그리고 젊은 러시아 남녀가 사는 집에서 또 한인과도 함께 살았습니다. 김 씨의 볼에는 움푹 패인 흉터가 남았습니다. 도망자로 살았던 바로 그때 생긴 것이라고 김 씨는 말합니다.
야, 이건 뭐냐 하고 내가 왜 이 모양이 됐냐. 그렇게 한탄이 달아야지. 미안하고 지금 뭐 다 미안하죠, 형제들은. 이거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짓인가.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다 그 집 뒤집으면 뭐 목다 나면 뭐 버리할 쪼가리 있으면 그것도 꾸려먹고 다 나갈 수가 없으니까 밖에 지금.
그렇게 수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마피아의 도움을 받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경북중앙당 경북부 통일전선부에서 나온 거 있어요. 그 간첩 파견하는데 걔들 나와서 태권도 도장 운영해요. 이렇게 걔들은 또 마피아들은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그렇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알죠. 걔들 근데 소개시켜줘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라더니 자꾸 뭐든 나를 태우고 부둣가로 나가더라고요. 나가던 대형유격선이 그 울라지보스토크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쌀이는. 그래서 딱 들어가서 객실 하나 잡아주더라고. 여기서 작업하라고.
짧았기에 꿈만 같았던 러시아에서의 신세계는 그렇게 막을 내렸고 데이비드 김 씨는 밀항자가 됐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데이비드 김 씨의 네 번째 사연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이번 사태 책임을 묻는 한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한국 국회와 청와대가 분주하게 움직인 것 같은데요. 관련 소식부터 들어보죠.
네. 국회에서는 대기업 총수들이 출석해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 과정을 보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번 사태로 초래된 국정혼란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를 면담한 것은 추가 담화로 직접 그 4월 퇴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한다 이런 언론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새누리당 지도부를 통해서 대통령의 어떤 뜻을 호소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풀입니다.
이 한국 재계 총수들을 국회 증언석에 앉혀놓고 열린 대기업에 대한 국정조사 상황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국정조사장의 재벌 총수들이 출석한 이유는 최순실 사태의 핵심인 그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이 출범하기 위한 그 출연금이 대기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출연금의 조성 과정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 출연금을 내는 조건에 어떤 대가성은 없었는지 그 정경유착을 조사를 하고, 또 비선실세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이 말을 탔던 국가대표였는데요. 이 고가의 말을 지원해준 이유와 역시 대가성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기업 총수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밝혀진 의혹이 있었습니까?
뭐 시원하지 않습니다. 청와대 압력과 대가성 지원에 대한 어떠한 폭탄 발언이 나올 것인지, 이 정경유착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놓은 국회가 어느 정도 그 의혹을 파헤칠 수 있을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증인석에 앉은 8명의 재벌 총수들 한결같이 몸을 사리는 분위기였습니다.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룹, 한진, 롯데, SK, 한화, LG, CJ 등 한국 재계 10대 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 총수들은 청와대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대가성은 없었다 이런 이구동성의 답변을 했는데요.
네.
한류나 스포츠 융성을 통해서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대통령의 제안에 민간 차원에서 협조하는 취지였다, 공익재단 필요성에 공감했다. 문화 교류를 통한 기업 수출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네.
사실 기업 총수들의 이런 답변은 예상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행 중인 검찰 수사라든지 임박해 있는 특검 수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을 한다면 뇌물 공여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국정조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아주 당황해하는 재벌 총수들의 표정, 얼버무리는 이런 답변, 또 민감한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잘 모르겠다 이런 답을 하는 모습들이 모두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시민들이 오늘 청문회에 대한 반응을 내놨는데요.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들의 청문회 답변 불성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네.
이번 사태 진상규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싸늘한 반응이었다. 한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박 대통령이 이른바 최순실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거나 탄핵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는데 이 내용도 좀 들어볼까요?
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지난 3일과 4일 사이 서울과 경기 6대 광역도시에 사는 15살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앞으로의 정치 일정 의견, 또 이번 사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생각하는지를 물었는데요. 응답자의 62.4%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의 탄핵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은 14.4%였고요. 3차 담화에서 대통령이 밝혔던 국회가 정하는 시기와 절차에 따른 질서 있는 퇴진은 13.1%였습니다.
네, 즉각 퇴진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군요.
네네.
네, 이번 사태에 대한 그 책임을 물은 그 항목,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응답자의 76.7%가 박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8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렇네요.
최순실 일가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도 10.2%였고요. 청와대 참모진, 친박계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2.5% 정도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당별 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에서 이탈한 지지자가 가장 많았고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자도 줄어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많이 늘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리고요, 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됐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 내용도 좀 네네. 알아볼까요?
이번 사태로 국민들이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만큼 그 손해를 박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 이런 민사소송입니다.
네.
소송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소송 법률 대리인인 곽상원 변호사 등 국민 5천 명이고요. 1인당 위자료, 한국 돈으로 50만 원씩 한 $420 정도가 되는데 총 25억 원, 214만 달러대의 민사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런 것은 참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네네. 그 사상 초유 전대미문의 상황인 만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이 소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현직 대통령도 나라의 지도자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전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소송을 이끌고 있는 곽상원 변호사,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네.
지난 22일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고 소송인단을 모집했는데요. 참가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만여 명이 된답니다. 그중에 일부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네.
곽 변호사는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 소장의 형태로 소송을 냈다며 소송에서 이기길 바란다. 법리 검토를 마친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곽 변호사 등이 소장에 제기한 그 박 대통령의 잘못은요.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 행위, 거짓 해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자존심을 잃었다. 그래서 박 대통령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우울증을 앓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한국의 정치 혼란 상황 들어봤는데요. 또 하나 걱정스러운 사태가 이 조류독감 확산인데 하루 사이에 피해 가금류의 수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네네. 어제 이 시간에 제가 전해드린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인한 살처분된 닭과 오리 수 338만 1,000마리였다. 이런 수치였는데요.
네.
오늘은 440만 6,000마리가 이미 살처분이 됐고 추가로 267만 마리 정도에 대한 처분 계획이 세워졌다. 이런 소식입니다. 모두 합하면 무려 700만 마리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네. 지금 한국에 살아있는 모든 가금류의 이동은 금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달 16일 처음으로 이 조류독감 의심 신고가 나왔는데 3주 만에 한국 가금류 산업 체계가 완전히 초토화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지역에서도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면서요?
네네. 남아있던 조류독감의 청정 지역이 영남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진된 조류독감 바이러스로 영남권이 무너진 겁니다. 제도 이외 그 상황판에는 낙동강 이남 지역을 제외한 한국 전역이 조류독감 감염 지역이었고, 뭐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기 위해서 전방이 방역에 나섰었는데 실패한 겁니다. 어제 의심 신고가 들어간 경상남도 창녕의 우포늪에서 발견된 큰 고니 폐사체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고령 같은 지역은 경상남도와 북도를 경계하고 있는 아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런 추세라면 경상 북도로의 그 조류독감 바이러스 발견 문제,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조류독감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기대해봅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올해 9월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은 워싱턴에서 미국 미얀마 동반자 계획을 출범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지난 11월 중순 미국의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국방부, 해외원조처, 무역개발국, 스콧 마시엘 미얀마 주재 미국 대사 등 범정부 대표단이 미얀마 수도 네피도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우 차오틴 외교장관을 수석으로 한 미얀마의 정부 대표단과 함께 첫 번째 양국 간 동반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미국과 미얀마 관계의 확대를 반영해 현재의 협력 분야 그리고 앞으로 잠재성이 있는 분야에까지 협력을 늘리는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또한 미얀마의 평화 과정, 계속되는 라카인주의 도전들, 민주주의 전환, 인권과 법치를 개선하는 문제 등도 다루어졌습니다. 두 나라 대표단은 천연자원의 관리, 책임성 있는 투자, 경제 개발 등을 포함한 경제적 상무적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대표단은 두 나라의 상무적 관계와 미얀마의 인적 자원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과 국민 간의 관계를 증진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미얀마가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에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미국 미얀마 정책의 주된 목표와 두 나라의 동반자 관계가 미얀마의 성공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의 동반자 관계는 미 국무부와 미얀마 외교부의 연례 대화가 주축을 이루게 됩니다. 이 대화는 정치, 외교, 무역, 경제, 과학, 기술, 교육, 훈련, 환경과 보건, 국방, 안보, 법치의 보호와 증진, 인권, 국민 간의 연대 등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미얀마와 동반자 관계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길 뿐 아니라 버마의 완전한 민주주의 전환을 위해서도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